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인데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고 한 절이니까 또 오늘 주의 만찬을 같이 시행하면서 하니까 그냥 앉아서 잠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기로 이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신약교회에게 명령하신 그 두 개의 규례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성경에 규례들 이렇게 이제 복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두 개인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나 또 두 개 이상의 것은 또 우리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 베프티스트들이 두 개의 규례를 교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규례란 뜻이 뭔가, 우리말 규례로 번역된 이것이 이제 한자로 보니까 법 규자에다가 본보기 례자를 써서 규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에는 ordinance로 되어 있는데요.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찾아봤더니, 제가 이런 어떤 단어 정의 같은 거를 조금 신경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이렇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규례라는 것의 뜻을 보면 어떤 권위를 부여한, 권위가 있는 어떤 지시사항, 이게 규례예요. 그러니까 규례라는 것은 어떤 이 규례를 정한 분이 어떤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규례를 가진 지시사항, 또는 칙령, 또는 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 law 할 때 우리가 law, 법이라고 할 때 그 법보다는 그래도 조금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조금 일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조금 더 광범위하고 좀 더 강력한 그런 개념이라는 것, 그거보다는 규례는 조금 더 작고 좀 약한 개념이라는 것, 일단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이 규례라는 이 단어로 번역된, 규례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보니까 관습이나 또는 정해놓은 질서, 이렇게도 또 이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약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에 1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지금 신약 교회에서 지켜야 할 어떤 것으로서 이제 규례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아까 이제 관습 이렇게 이제 번역될 수 있다 그랬는데, 전통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트레디션, 전통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규례들, 복수로 규례들을 전해주었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가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는 신약 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규례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죄 만찬 외에 또 뭐가 있겠냐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이제 침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와 죄 만찬, 이 두 가지가 신약 교회가 행하는 그런 규례라고 믿고, 침례는 개인적으로 또는 개인의 일생에서 제대로 하면 단 한 번 일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일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규례이고, 죄 만찬은 다수가 집단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자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규례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 교회의 규례에 해당하는 것을 일곱 가지로 만들어서 성사, 세크라멘트, 성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례전, 성사. 그래서 칠성례전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규례는 이렇게 단 두 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이 주의 만찬의 이 규례가 흥미롭게도 유대인의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전날 밤에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을 마지막으로 지키실 때 그때 신약 교회를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밤에 예수님 잡히시기 죽으시기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행했던 그 유월절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자 주의 만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대단히 독특하게 그걸 지킨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신약 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으로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밤 이전까지의 모든 유대인들은 그날을 유월절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공통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흥미롭게도 이때의 구약성경에서도 규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 14절을 한번 펴보시면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로또 1등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아파트 사는 것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직장 취직하는 것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고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는 대상자를 찾는 것과도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속한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한번 좀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빠져나오는 그 밤에 이제 열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을 치실 때 마지막 재앙이었던 첫 태생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그 재앙이 있을 때 문에 피를 바른 그 집을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파멸시키는 자가 넘어가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였단 말이에요. 유월 넘어갈 유자에 뭐 담 넘어갈 월인가 해가지고 이게 둘 다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유월이라는 게 한자어로 보면은 영어로는 pass over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기념일이라는 곳에 여러분이 좀 밑줄을 한번 거보시고요. 너희가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명절이라는 말에 또 밑줄을 한번 거보시고 규례에 따라 규례라는 말 여기 처음 나온다 그랬죠. 규례에 이제 밑줄을 치셔서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자 여기서 유월절은 하나의 명절이고 또 기억되어져야 할 어떤 것이고 또한 지켜져야 할 규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의 만찬 또한 기억되어져야 할 어떤 것이고 신약교회가 지켜야 할 규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읽었던 그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그 24,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그렇죠? 기억하여.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녁 식사 뒤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잔을 잡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세상소 번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유월절도 기억하는 어떤 행위이고 주의 만찬도 기억하는 어떤 행위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규례로 주셨고 교회에게도 규례로 주셨다.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덧붙여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명절, 어떤 절기, 명절, 기쁜 날, 명절로 지켰다면 주의 만찬은 교회를 위한 명절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또 받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날과 달과 뭐 이 절기들 이런 거를 더 이상 우리가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의식법으로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그 유대인에게 명절로서의 유월절을 주셨듯이 교회에게 그 연속선상에서 주신 규례가 주의 만찬이라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명절과 같은 의미도 있겠다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 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으로 치자면은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한 주의 만찬은 뭔가를 보이는 행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뭔가를 보이는 행위다. 아까 읽은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이느니라. 신약교회를 위한 주의 만찬이 이 규례라는 측면에서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의 명절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그러면은 유대인의 어떤 것과 관계가 있겠나? 여러분이 한번 짐작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규례와 어떤 어떤 명절의 의미가 중복이 된다면 그러면은 이 이제 보여주는 행위로서의 주의 만찬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과 관련해서는 뭐가 있었을까요? 보여주는 것. 예, 큰 소리로 말씀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예, 자신들이 없으신가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예, 핏부림, 예, 핏부림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또. 예? 희생물. 희생물도 이렇게, 예, 뭐, 예를 들어서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뭐 했으니까 희생물도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없을까요? 보여주는 것과 관련해서. 예, 예? 진설,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개혁, 그래서 이게 사실 용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요. 진설병, 개혁성경 용어로 진설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진설병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해놓으면 보여주는 빵, 이렇게 할 때 그 보여준다는 단어가 즉각적으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한 부분이 그거예요. 보여주는 빵이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보여주는 빵, 그렇죠? 아주 너무 똑같잖아요. 주의 만찬이 보여주는 어떤 행위라면 유대인에게 있었던 것 중에서 보여주는 어떤 행위로서 가장 명확한 것은 보여주는 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보여주는 빵 상이 있었고 그 테이블 위에 보여주는 빵을 12개씩 6줄로, 6개씩 2줄로 해서 12개의 빵을 이렇게 매일 아침 제사장들이 구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놓는, 그러니까 보여드리는 또한 제사장들이 날마다 보는 그런 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온 것인데 그 테이블을 만들어서 시팀나무로 상을 만들어가지고 순금으로 그 상을 다 입힌 다음에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고 그 다음에 손바닥 넓이와 나게 그 턱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턱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이 보여주는 빵이라는 것을 이렇게 올려놓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여주는 빵이라는 것이 쇼브레드라는 것이 이것이 근 1500년 동안을 유대인들의 그 성막과 또 나중에 그 성전에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보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뭘 보이냐 하면 여기 보니까 주의 죽으심을 보이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보이는 행위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교회 신약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규례가 다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 규례가 침례와 주의 반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침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완전히 묻히셨다가 장사되셨다가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보여주는 것. 또한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그렇죠? 동질화되어서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게 침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죽음이 들어있어요. 주의 만찬에도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을까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우리가 지금 나눈 이 빵과 또 조금 이따가 나누게 될 이 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빵의 재료는 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밀이, 이제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그 밀을 추수해서 우리가 그것을 밀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빵의 시작 단계인 그 밀이라는 씨앗을 심는 과정부터 생각해 보면 심는 단계부터가 죽음입니다. 이해가시나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입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서 묻히는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은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밀은 시작 단계부터가 일단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새롭게 탄생한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밀이 이제 땅속에서 그야말로 죽어서 그래서 이제 싹이 났습니다. 파릇파릇한 싹이 나서 줄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 알곡들이 밀 알갱이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달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달려 있는 그 알갱이들이 여러 날 동안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뭘 받겠습니까? 뜨거운 햇볕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낮에 뜨거운 열기를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기를 견딘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옆에 두 강도와 함께 낮에 그 열기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마르셨어요. 그 열기 때문에 목이 마르셨어요. 물론 이제 몸에서 수분과 피가 빠져나가면서 탈수 증상도 있으셨지만 그 열기로 인한 그러한 목마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 22편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시편 22편 15절에 보니까 내 힘이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가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방 나누었던 이 빵이 우리에게 정말 이 뱃속에 들어가는 소화된 이 빵이 되기 위해서 이 빵은 이 밀들은 한낮에 뜨거운 열기를 여러 날 그렇게 견뎌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의 흔적이 빵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알곡으로 맺힌 그 밀들이 이제 수확할 때가 다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 상태에서 탈곡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밑둥을 베어내지 않습니까? 낫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베어내지 않습니까? 칼로 베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그림도 또한 죽음의 그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고운 밀가루로 받쳐지기 위해서 이 밀은 밑둥이 잘리는 그 죽음을 또 한 번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밀은 이제 그렇게 해서 모아진 상태로 탈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타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에게 먹기 좋은 상태로 껍질이 벗겨지지 않겠습니까? 이 도리깨질과 탈곡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맞으신 예수님의 그 채찍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 5절에 보니까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저와 여러분의 입속에 들어간 이 빵이 되기 위해서는 도리깨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듯이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또한 이 밀이 맨 마지막으로 빵이 되기 직전에 맨 마지막으로 거치는 그러한 작업은 분쇄입니다. 이것이 맷돌에 갈아져야 합니다. 지금은 물론 믹서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갈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씀드린 시편 22편의 다른 구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편 22편 14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치 지금 우리가 먹은 빵처럼 예수님은 가루가 되셨습니다. 모든 뼈가 어그러지셨습니다. 심장이 밀초같이 녹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거치는 과정이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에 구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것을 그냥 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에 구워져야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먹기에 좋은 그런 빵이 됩니다. 이 그림은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불에 구워지는 과정. 이것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지옥 형벌, 불못 형벌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것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죄 만찬이 주님의 죽으심을 보이는 행위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이 빵과 잔에서 예수님이 어떤 죽으심을 보느냐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빵 안에는 이것이 미리 심겨지는 순간부터 해서 그것이 맨 마지막에 구워져서 우리 앞에 있기까지 계속해서 어떤 고난과 죽음, 질고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잔은 무엇입니까? 잔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님의 고난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이 포도라는 것이 유난히 이 포도즙이라는 것이 유난히 사람의 피하고 색깔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서 이 포도하고 피를 연관짓는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이제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의 그 아들들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유다를 축복할 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49장 9절부터입니다. 유다는 유다가 몇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예수님이 어떤 지파시죠? 유다 지파에서 오시죠.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 홀, 이것이 전부 왕권과 관계에 있는 단어입니다.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그가 자기 어린 순아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의미심장하게 여기 포도나무가 유다와 관련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그러니까는 옷을 포도즙에 빨 정도로 이렇게 포도가 아주 풍성하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기의 의복을 포도에 피에 빨았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포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포도의 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물론 포도가 사람의 피나 짐승의 피 자체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가 피와 대단히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도 한번 보시죠. 신명기 32장 13절부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게 교리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잘 이렇게 여러분 각자 성경에 좀 체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이 그가 이제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사 밭에 소출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또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품종의 숫양과 염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심으로 또 네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 대단히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과일에게는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없는데 유독 포도에 관련해서 이렇게 피와 연관을 시키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중에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뭘 가르치기를 원하셨는가? 전통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포도즙을 얻는 그러한 방법은 알려져 있기를, 이제 포도를 다 수확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모아서 땅에 구덩이를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조치를 물론 취하겠죠. 그냥 맨흙, 그냥 이렇게 먼지가 많은 맨흙은 물론 아닐 거예요. 어떤 게 좀 잘 다지거나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구덩이 안에다가 포도를 다 몰아놓고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그 포도를 으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즙이 나올 때 그 즙을 이렇게 도랑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즙을 모으는, 그것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 포도즙을 얻는 그러한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이러한 이 포도즙을 얻는 이러한 이 어떤 과정 또는 이 모양새를 뭐와 연관을 짓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포도가 이렇게 수확돼서 즙이 모이는 건 참 좋은 일이기도 한데, 그러나 그것이 추수 때와 관련해서 어떤 진노를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대단히 예언적인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구절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냐. 이게 지금 예수님 재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경로를 지금 여기서 이제 쭉 설명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가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난이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아, 지금 하나님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네요.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포도즙을 이렇게 포도즙 틀에서 이렇게 밟을 때 그때 그 옷에 포도즙이 막 튀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거의 염색되다시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님의 의복이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의 의복이 물론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도 아니시고 옷도 사실은 필요 없으세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사람의 형태로 이제 오시는데 주의 의복이 붉다. 이제 좀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의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만 백성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혼자서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 혼자서 지금 온 인류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는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아 여기 보니까 지금 포도로 지금 포도로 이렇게 비유된 것이 이것이 알고 보니까 뭡니까? 사람이네요. 그들을 밟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밟는 걸 얘기하시네요.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히리라.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이날은 이 주님께서 그야말로 원수 갚으시는 날이에요. 원수 갚으시는 날. 여러분 아직도 주님과 화해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날이 오기 전에 화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분의 분노하시는 날에 그분의 분노하시는 날에 포도즙 틀을 밟듯이 사람을 으깨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실제로 사람의 피가 강물을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람의 피가 강물을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으나 내가 본즉 제가 참고로 주님과 원수인 분들은 화해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는 분들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화해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으며 또 떠받쳐주는 자가 없으므로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그러므로 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으며 내 경로가 나를 떠받쳤느니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만 백성을 밟으며 내가 친히 경로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기력을 땅에까지 끌어내리라. 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도즙과 관련된 어떤 이 모티브라고 할까요? 어떤 이 개념은 피와 관련이 있는데 단순한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집행된 자들이 흘린 피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들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주의 만찬의 이 포도즙이 지금 진노의 어떤 그 이 결과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왜 우리가 그것을 마실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노와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관련이 있죠? 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머릿속에 떠오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순간 뭐가 되셨다고요? 죄가 되셨다 그랬어요. 아예 그냥 죄 덩어리가 되셨어요. 죄 자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실지라도 영원전서부터 누려왔던 그 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셨던 그런 분께서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시는 순간에 그 아들을 외면하셔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예수님이 절규하셔야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순간에 죄가 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누구에게 집행이 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에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원래는 그 진노를 누가 담당해야 했습니까? 제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 포도즙 틀이 밟히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밟혀서 그래서 피가 완전히 피바다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들이 되었어야 마땅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죗덩어리가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이 잔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즙이 보여주는 바가 그렇게 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진노의 결과로 이 진이겨져서 그야말로 진이겨져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잔입니다. 피가 흘려지는 것,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짐승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죄의 삯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서, 죄의 대가로서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그 죽는 것에 그 시각적인 그 표현이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피를 흘리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했어야 할 그 진노, 그것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대하게 되는 이 잔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행위라 그랬고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주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보여주는 행위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 5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자신의 살과 예수님 자신의 피를 우리가 받아서 먹고 누린 자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이 밀가루빵과 이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게 되면 가톨릭처럼 사제가 이 빵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에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사제가 이 잔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에 실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6장에서 뒷부분에 가서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한 말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짜서 마셔라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랄한 이 로마 캐톨릭의 사제들이 이교의 그런 이 풍습들을 성경과 섞어서는 이것을 지금 미사라고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매번 반복해서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이 빵으로 만들고 이 피로 만들어서 그래서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살려서 또 죽이고 또 살려서 또 죽이고를 지금 그 2000년 동안을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저주받을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분명히 영적인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나누는 이 빵과 잔은 분명히 영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모형으로서 그림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침례 또한 똑같은 거죠. 그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원 받은 것 우리 안에서 내적인 침례 성령 침례가 일어난 것을 외적으로 고백하며 보여주는 행위가 이 물침례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것도 또한 어떻게 얘기하냐면 물침례를 받으면 영적 침례가 되는 거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주의 만찬인데, 여러분 음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살과 피가 사실 무엇이 변해서 이 살과 피가 되셨죠? 아기 때부터 시작하면 엄마의 젖이 아기의 살과 피가 됐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음식이 그 아이의 몸의 일부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점점 자라면서 여러분이 이유식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고기 먹고 뭐 물 드시고 하면서 이게 이런 몸이 됐어요. 음식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먹어서 소화가 될 때 그 사람이 일부가 되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음식이 사람의 일부가 되면 음식이 사람인지 사람이 음식인지 구분이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원하신 관계는 그거였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음식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 사람이 체질도 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먹을 때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의 체질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행위로서 지금 이 육적인, 이 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기억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마음이 진하게 녹아있는 그런 규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그 자신의 피로서 세우신 하나의 엄숙한 언약을 보여주는 규례입니다. 내가 이 피로, 내 피로 새 상속 언약을 세운다.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되는 이 빵과 포도즙은 발효되지 않은, 즉 부패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발효되지 않았다는 것은 순수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효된 것, 바꿔에게서 부패된 것은 사람의 먹기에는 좋지만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죄라는 게 참 즐거워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쉬우십니까? 세상 방식대로 즐기며 사는 게 쉬우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아니죠. 당연히 세상 방식대로 즐기며 사는 게 훨씬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누룩이 들어가 있거든요. 떠 있거든요. 이렇게 누룩으로 이렇게 떠 있거든요. 부드럽단 말이에요. 입에 좋단 말이에요. 씹기에 좋고 삼키기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과 차단되어야 된다고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부패되지 않은 것, 발효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포도주, 알코올, 얼마나 사람에게 자극적입니까? 알딸딸하게 만들지요. 아마 이 중에는 지난주에도 이 알딸딸한 맛을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부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참 뭔가를 향해서 숭고하다, 아 이건 참 숭고하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될 때가 단 한 군데 있다면 제 생각에는 바로 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빵과 이 잔이 보여주는 바가 참 숭고하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아무 곳에나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자신의 신부인 이 교회를 취해서 공중에서 혼인 만찬을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우리 교회는 이 주의 만찬의 이 규례를 성실하게, 진지하게,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기쁘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참 더 실감나게 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지켜야 하리라고 믿습니다.